예, 같이 오늘 공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예, 참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바른 말씀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이 말씀을 예, 단순히 공부하고 익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모세 관련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긴 왔는데요. 오늘은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 마지막 그세 가지 놋뱀 사건과 모세의 죽음과 또 후계자를 세우는 부분 그리고 성경의 평가에서 그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까지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 정도 아마 거의 끝날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드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므리바의 물그 이제 바위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셨는데 바위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두번 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모세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이 모세가 참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모세가 위대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끝마치기까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참 모세를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이동해서 홍해길로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대적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만나를 가지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이제 그 물게 하셔서 죽게 합니다. 이게 이제 불뱀이 그 어떤 거였는지는 뭐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아마 이제 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뱀은 뱀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어떤 그 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물리면 죽는 거죠. 예,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그 이제 이들이 이제 물이 놋뱀에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면 너희가 이제 살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리더라도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 놋뱀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들리는 그 모형이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라보는 거, 보면 살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이 보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과연 살수 있냐? 믿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노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 이제 민수기 21장 이후에는 이제 큰 사건들이 없고 신명기에 들어가서는 그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되새겨 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제 34장에 가면은 모세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이제 이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거기까지 인도한 이후에 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느보산이라는 데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모세가 죽는 거.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나요? 예, 120세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120세 하면 뭐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뭐 그냥 갈 날만 바라보는 그런 나이인데 모세는 120세가 됐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했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거는 힘이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눈이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옛날에 이렇게 보던 게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이게 책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냥 보이던 게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게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니까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은 눈이 어둡지 않았다 그랬어요.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면 쌩쌩했죠. 쌩쌩했는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모세가 죽었다. 물론 성경에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데려가신 거 아닌가. 이 표현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 보통 이제 생명이 다했다고 하는데 이제 힘이 다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숨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아직도 쌩쌩해서 요즘 저희 말로 하면은 뭐 탁구한 게임 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남는 모든 걸 탁구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저희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단 말이죠. 눈이 잘 보여갖고 공이 안 보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은 성경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모세가 죽었다라기보다 하나님 데려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숨이 다해야만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죽음이라는 거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숨 다하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모세를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죄 때문에 빨리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다 마치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 이게 모세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이가 꼭 다 들어야만 죽는 거 아니고, 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예, 늘 이 참 예,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볼 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웁니다. 예,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 삼는 것 같은 그런 양육하는 그런 첫 어떤 그런 사역의 모습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사람들은 뭐 누구를 양육했거나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또 열두 제자를 이렇게 양육해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주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 모세가 바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은 훌륭합니다. 자기 자신은 훌륭한데 이 후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훌륭하신 그 사역자들이나 어떤 그 훌륭하신 그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볼 때 어떤 개인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들은 그분과 같은 사람들을 또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훌륭한데 후계자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본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후계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을 몇 가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먼저 이 양육하는 어떤 그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자기의 일 가운데 이렇게 동참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는 모습과 비슷해요. 뭐 어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그 양육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암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암말렉과 싸울 때 내가 산 올라가서 손 들고 있을 테니까 넌 가서 싸워.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그 일을 동참하게 해서 이 일들을 배우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모세 옆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을 때 그 사람과 닮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은 항상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었고 또 모세는 항상 여호수아를 곁에 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물론 이제 하나님 제일 산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모세만 있었지만 바로 산 바로 밑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바로 전에까지 간 사람은 여호수아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모세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또 자신의 후계자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두려웠었고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를 이제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부족하고 힘들었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 또 31장 7,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가 신명기 31장 7절 8절인가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이게 신명기 어느 걸 적었는지 모르겠네. 31장인가요? 이게 방금 제가 말씀한 게 잠깐만요. 예, 맞네요. 31장 7, 8절. 예, 담대히 하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2, 3,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후계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계자가 오늘날에 보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 아부한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가서도 일 잘하는 사람도 물론 승진 잘할 수 있지만 이거 잘하는 사람도 승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잘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더 애정이 가잖아요. 더 이렇게 좀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좀 아우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은 그래 너는 고과가 다음 달에 되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랬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그 말씀을 알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또한 후계자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대언할 때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실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대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을 이렇게 나눠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이 대언을 해요.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모세가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만 이렇게 대언하고 자기만 이렇게 뛰어나고 높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 곧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사명을 받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데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은 모세가 한 일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서 키웠기 때문에 모세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동일한 일,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모세가 할 일을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만 잘 믿고 양육하고 훈련 안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면 이 저희들이 믿는 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양육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이어서 하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일들을 맡겼는데 그게 저희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열두 제자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에서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도 중요한 사역지입니다. 성경의 평가 중에서 우리가 모세가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부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여러분 이 땅에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 여기 이 말씀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온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민수기 12장의 내용,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미리암과 그 자신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 형 아론이 모세의 재혼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고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사람들의 비방과 이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자기 편을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남편은 남의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내 편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이해 안 해줘도 가족은 이해해주잖아요. 물론 남편이 미울 때가 있긴 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제 편이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재혼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과 누이가 나서서 지금 모세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좀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형과 누이가 나서서 네가 그러면 되냐 이러면 그래도 형하고 누이는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면 얼마나 참 마음 안에서 불이 나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잠잠하게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온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좀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전 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이 단어 또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표현한 이 온유라는 단어 이제 영어로 보면 meek라는 M-E-K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온유 또는 온순함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유라기보다도 온순함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쉽죠. 온유나 이제 온화한 온유라는 것은 이제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주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이 마음이 갖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때 이제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니까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먹고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땅. 예. 땅. 땅이 좋죠. 예.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화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강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그 터프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거칠고 뭐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목소리도 조용히 여러분 저를 따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따르잖아요.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연설하면서 여러분 뭐 이래야 뭐 사람들이 따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 보통 예. 집에서 남자들이 소리 지르는 게 그런 건가요? 그런데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유한 자였다. 온유하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 모세의 권위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강력한 통치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강력한 힘은 사람의 육체적인 복종을 얻을 수 있지만 온유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함이 잘못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또 대적들을 일깨워줄 수 있다. 이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서 설득하는 것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 온유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굴복이 아닌 순종으로 이끄는 방법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온유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온유를 추구하라.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온유, 이 미크라는 단어를 단 두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다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예수님하고 모세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에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온유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거 이것은 순하고 부드러운 거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온유함이 없어요. 우리의 원래적 천성적인 그런 본성적인 것 안에는 이러한 온유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온유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온유함을 유지했다라는 거. 우리도 사실은 저나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들 참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화가 나고 막 불이 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 평안. 사실 이 온유가 평안과 관련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품게 되고 그러면 평안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참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